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6만 개입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기업이죠. 기업은 법률상으로도 인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 가운데 당기 순이익이 0원 이하, 즉 한 푼도 이익을 못 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신고한 법인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6만 개, 정확히는 26만 4,564개였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신고한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총 70만 개가 채 안 되니까 비중으로 보면 38%의 기업이 손해보고 있다는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이 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기는 냈는데 이익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법인 8만 5천 개까지 합치면 거의 뭐 전체 법인 두 곳 중에 한 곳, 절반가량이 이익을 못 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법인 숫자를 보니까 2,400개로 작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낸 기업들의 증가 속도보다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제도가 착취적이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포용적이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경제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도 경제 환경과 기업 생태계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상생보다는 점점 더 약육강식의 정글과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런 통계에서도 하게 합니다. 예, 요즘은 그 어떤 통계를 들여다봐도 양극화 아닌 게 없죠. 예, 8월 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은 중간에 연금 전환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많이 판매한답니다.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 겸용으로 쓰라는 건데 연금 저축도 되고 사망보장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잘라받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 상품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입하라는 제안들 많이 받으실 테니까요. 요즘 날씨에는 에어컨 안 틀고는 차 운전도 못하시죠? 예. 예전에는 에어컨이 옵션으로 팔리던 때도 꽤 있었는데 에어컨을 틀면 자동차 연비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인 연비랑 차이가 너무 크다. 에어컨 트니까 너무 차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분들 많아서요. 이 공인 연비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8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에 띄는 경제 뉴스들 중에는 조세 부담률 이야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다 더하고 그게 GDP 전체 총액하고 비교하면 그 비율이 나올 텐데.
네, 네.
이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은 게 처음이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이 조세 부담률이 19.97%였거든요. 네, 올해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8%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야, 이렇게 되면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20%라는 약간 뭐 상징적인 숫자와 관련돼서도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커지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세 부담률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다만 정부에 따라서 가끔은 감세 정책을 쓰거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조세 부담률이 좀 떨어지곤 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도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0년도에 17.9%로 조금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던 2013년에도 그 전년도가 한 18.7% 정도였는데 17.9%로 한때 잠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지금 꾸준히 조세 부담률이 오르고 있고요.
예.
올해도 이제 20%를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고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고령화가 될수록 돈 쓸 일이 많다 보니 당연히 국가에서는 세금 좀 더 내십시다 하는 것이고
네네.
그게 점점 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조세 부담률 20% 넘은 게 그럼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떤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요. 이게 20%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다른 나라는 한 50%쯤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이제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구성원 내에서도 이제 불만들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더 내라라는 기조가 확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에는 이제 기업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법인세 증가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
그만큼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법인세가 올라가기 때문도 있고 삼성이 워낙 잘 나가서 삼성이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좀 많이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세 부담률 20%가 높은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OECD 국가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2015년도에 국회 예산처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그 당시에 18.5%였거든요. 근데 나머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조세 부담률 순위로는 33위였고요.
네.
당시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2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도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세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 저희가 이제 준조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부담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4대 보험금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세금 비슷하게 내는 돈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또 부담률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 부담률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2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정부에 일단 세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 병원 다니는 거 다 공짜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은 그냥 세금 내면 병원은 공짜로 다니는 거고 우리나라는 병원을 공짜로 다니려면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실손보험도 가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그럼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료 내는 건 이거는 사실상 세금 내는 거하고 비슷한데 어느 나라는 이걸 넣고 어느 나라는 빼면 기준이 서로 비교하기 모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또 우리나라는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어서 뭐 세금이 그렇게 낮냐 높으냐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네. 그렇겠죠. 사실은 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많이 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내는 누진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니까
네.
이건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더 내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니 그것도 일종의 세금 같은 성격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비교해보면 또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점점 더 그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릅니까? 그런 뉴스도 있네요.
또 오른다고 표현하시면 자동차 보험업계가 좀 억울해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매년 올리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한 2년간은 조금 내렸습니다.
예.
뭐 정부의 뭐 나름의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었고요. 손해율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보통 이제 올리고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거든요.
예.
보험료를 받은 돈,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은 돈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적정 비율을 보통 8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80%를 기준으로 손해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보고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
최근 한 1, 2년간은 손해율이 조금 괜찮았고요.
예.
그리고 또 감독 당국이 보험사들을 약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내리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요즘 자동차 사고가 좀 더 자주 난다는 뜻입니까? 보험료가
네.
올라가.
네, 맞습니다.
예.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그 자동차 정비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서 이게 보험료에 이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겨울에 한파하고
네.
이번에 폭염이 자동차 사고율을 좀 크게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해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보험료가 빠르면 올 뭐 10월, 11월부터 보험료 인상들이 조금씩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하나 둘씩 보험료 인상이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카센터 직원들 공임 올라가는 거야 그거야 뭐 요즘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당연한 네네, 것 같긴
네네.
하고.
네.
지난 겨울 한파 때야 당연히 길 미끄러우니까 사고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더워도 사고가 많이 나요? 올여름 폭염하고도 사고율이 올라가는 게 관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폭염에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나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예.
어쨌든 지금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올 지금 7월만 놓고 봤을 때 그 자동차 사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조금 급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앞으로 조금 더 손해율이 높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7월 달에만 보면 이 보험사들 사고가 8%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보통 이제 손해율이 0.7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1% 정도 증가하면 보험사 손해율이 0.7에서 0.8%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아까 공임비는 뭐 당연히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임비도 지금 평균 공임비가 19.5%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건 역시 보험료의 한 2.9%가량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네.
아마도 내년 보험료가 4% 정도 수준 올라갈 것이다 평균 이렇게들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더우면 다들 대중교통보다는 또 자동차 있는 분들은 차도 가능하면 또 자동차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운행이 많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예.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불쾌지수도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양보도 좀 덜 하게 되고.
예,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저 가끔씩 불난다는 자동차.
네네.
BMW 브랜드. 뭐 다른 쪽에서는 꼭 이 브랜드만 불나는 거 아닌데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한다는
네.
그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사실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운행 자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한 해에 뭐 불이 나죠. 몇 건씩 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 브랜드 동일 차종에서 꾸준히 뭐 하루에 한 건씩 이렇게 불이 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네.
이 BMW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BMW 측에서는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고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를 해당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순환 장치를 교환해서 새로운 장치로 지금 해주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목포에서 이 순환 장치를 교체를 받고 나온 차량이 불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똑같은 모델이 우리나라에만 팔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불이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안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을 운전하시고 계신 분들이 가장 불안할 테고요.
예.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BMW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하 주차장에 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 자체를 막는 곳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긴급 안전 진단을 하겠다. 합동조사단을 가동한 다음에 긴급안전진단을 하겠다라는 추가 대책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운행 중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겠죠?
예.
참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다고 하니까 같은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주간은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 정도 기온이 한 3, 4도 올라갔다 그래서 차량이 불이 난다 그러면
예.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그렇긴 한데
있고요.
이 정도까지 예. 높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라고 이제 최초에 설계할 때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전혀 근거 없이 여쭙는 거라서.
BMW에서 네. 세계 각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거기에 맞췄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소비자들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BMW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2년 전에도 사실 이 화재가, 이런 화재가 좀 있었거든요. BMW 모델에.
네.
그때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BMW 본사 화재감식팀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가 뭐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 당시에도 전소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다만 보상 대책만 발표하고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2년 뒤에 똑같은 사고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소비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지금 수입이나 판매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거 판매 중지해버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수입이나 판매 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이 화재만 가지고는 그 수입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콜은 할 수 있으되 판매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법이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만약에 이 제조사들이 뜨뜨미지근하게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과도한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기 때문에 사실 BMW가 조금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BMW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 다 같이 적용되는 룰이니까 다른 데서 네네. 불났어도 뭐 똑같이 대응했겠죠.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날짜 지난 거는 그냥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꿔주잖아요. 그거 아무리 봐도 괜찮습니다 손님 하더라도.
네.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일이니까 중요한 네네.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날짜 지났으면 괜찮은 거라도 바꾸자 하면 바꾸잖아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갑자기 불이 나거나 고장 나거나 하는 것도 오히려 상한 음식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생명의 위협이나 위험도로 보면 굉장히 더 위험한 건데요.
네.
사실 제조 단가나 워낙 그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단순한 사고만 가지고 이걸 중단을 내리거나 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동차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치형 기자 보고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예.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삼성 공장 방문한 걸 보고 말들이 많네요.
예, 오늘 지금 이미 삼성에 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정부가 사실 기업들하고의 좀 거리를 뒀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방문도 늘고 지난번에 인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여러 가지 시행했는데 사실 경제가 지금 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뭐 고용을 늘려라. 내지는 투자를 늘려라. 기업에 팔을 비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들어갔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김 부총리가 주말 사이에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는 뭐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서 대기업에 구걸하지 말라라고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에게 뭐 지시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쾌감을 나타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업들을 이렇게 팔을 비틀거나 한 적이 없다.
예.
단순한 격려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삼성이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을 하면 백종원태 투자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계획은 조금 더 향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미뤄놓은 상태고요.
예.
오늘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긴 했는데 그냥 뭐 덕담만 오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한테 일자리를 가끔 구걸하는 게 사실이고 네. 중소기업들 어려우니까 도와주라는 것도 가끔 대기업들한테 사실상 팔비틀게 하는 거긴 맞죠.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되고. 대기업들 평소에 또 안 봐줘야 될 거 봐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치. 정확하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것도 안 하고 안 할 것도 하고 막 섞여 있어요.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네.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동해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 동해안 지역 속초, 양양, 강릉 등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이 모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비가 많이 온다니까 불필요한 외출 자제해 주시고 여행 가신 분들, 산간계곡,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얼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안승현 씨가 경제 뉴스를 듣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고. 주식시장에 회사 주식을 새로 상장하는 걸 IPO라고 하던데 그럼 IPO하고 상장하고는 서로 동의어 같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이 IPO라고 하는 건 그 회사 주식을 처음으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거, 이거를 IPO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이거의 약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대개 IPO는 언제 왜 하냐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될 때 주로 합니다. 그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되려면 규정에 이제 그 회사 주식의 4분의 1 이상을 아파트 청약 받는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 주주들 중에 소액 주주가 500명 이상은 돼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제 그 회사 주식을 아파트 분양하듯이 일반인들에게 파는 IPO,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대로 상장하는 거하고 공모주 청약 IPO하고 동의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IPO를 하면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려면 IPO를 하기는 하지만 IPO, 공모주 청약을 안 하고 즉 그 회사 주식을 일반 분양하지 않고 바로 상장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상장하기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은 장외에서 이미 많이 거래가 돼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도 500명 이상 됩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가끔 있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따로 분양하지 않아도 이미 주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에 직상장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보험을 가입하려고 쭉 듣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게 연금보험, 또 다른 게 종신보험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또 팔리고 있답니다. 이 얘기도 좀 공부를 해봐야 가입할 만한 건지 가입하면 안 되는 건지 또 알 수 있겠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신보험은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사망보험금을 주는 건데.
돌아가시면 돈 드리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종신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0세 만기 보험, 100세 만기 보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종신보험은 그 만기가 없습니다. 무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만기가 없냐. 나는 그러면 뭐 50세에 암에 걸리든 100세에 암에 걸리든 다 줍니까? 이게 아니라
네.
사망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시든 아니면 100세에 돌아가시든 혹은 장수하셔서 뭐 120세에 돌아가시든 언제든지 간에 사망보험을 주겠습니다. 만기 없이. 이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보험에 가입하면 반드시 보험금은 타게 되겠네요.
그렇죠.
사망은 누구나 하게 되니까.
네. 유지한다면 반드시 보험금은 타게 되겠죠.
그러나 대개는 가입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젊을 때 돌아가시면 이런저런
그렇죠.
가족들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조기 사망에
그걸
대해서.
대비해서 가입을 하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연금 전환형? 그러니까 연금 기능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사실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상품은 아니고요.
예.
예전부터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도, 연금보험으로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오해가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아, 그러면 나는 한 나이 들어서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까, 뭐 자녀들 다 독립하고 은퇴했는데 사망보험금 무슨 필요야? 내가 쓰어야지? 라는 생각에, 예, 사망보험금 1억 갖고 있고 있는 걸 이걸 연금으로 주세요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 대신에
네.
1억을 연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
아니라 그 보험을 그때 해약을 하게 되면
예.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망보험금보다 더 적을 거고요. 그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이걸 연금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그걸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을 깼을 때 나오는 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그걸 연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이겠어요.
종신보험은 내가 언젠가 사망하면 1억 원 주라 이런 보험이라면 예를 들면
예.
어떤 할아버지를 가정을 하면
네.
그분은 결국은 1억 원 언젠가는 받으실 텐데
그렇죠. 돌아가시면
90세에 받게 되실 건지 100세에 받게 되실 건지는 돌아가신 시점을 알아야 되니까 알 수 없는데
네.
이분이 한 70세쯤 되셔서
네.
나는 내가 죽을 때 1억 원 안 줘도 되니
네.
그 1억 원 주기로 한 거를 나한테 매달 연금으로 좀 잘라주시오.
대신에 1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이 보험을 깨게 됐을 때 해약한급금을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군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 내가 1억 받을 거 있는 거니까 네. 내가 1억을 당신들한테 맡긴 셈으로 치고
네네.
그 1억 원을 나한테 잘라서 주시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 그러면 지금 그 종신보험 일단 깨시고요 할아버지. 네. 깨시면 얼마쯤 나옵니까? 대개 한 1억 받기로 하는 종신보험을 내식 한 70세쯤
납입하는 기간하고 가입한 시점마다 다른데 이거는 사망보험금에 근접할 수는 없고요.
네.
보통 보면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수준. 그러니까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사이 정도 예. 깨면 받아갈 수 있게 되니 일단 네네. 깨시고 그 돈으로 저희가 연금으로 잘라달라면 굳이 그 계산기야 우리가 두드릴 수 있으니
그렇죠.
잘라드릴게요.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깨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또 수수료 내고 사업비 내고 하셔야 되니까
예.
그건 안 받을 테니까요. 요거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소비자가 이해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주는 거. 그러니까 즉 보험회사가 이해하는 게 서로 다르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아셔야 된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거 내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날 사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뭐 큰 문제 없는 시점이 되면
네.
그러면 난 그거 잘라서 연금으로 그냥 들으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게 한 것과 아니면 그걸 진짜로 깨가지고 은행에 넣고 굴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억을 전체로 다 준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깊게 필요합니다.
깊게 필요하다면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 연금 전환을 하는 것과 그 보험을 해약을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상 뭐 답이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해약을 해가지고 나오는 돈을 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예를 들어 그냥 연금 보험만을 가입한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이거를 그냥 난 연금보험으로 새로 가입할래라고 했을 땐 사업비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깨고 새로 가입하는 건 안 좋겠지만 뭘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연금 전환의 기능, 즉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네.
이율이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1%대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60세부터 앞으로 연금 받을 거야라고 했을 때 이 돈이 굴러가는 이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 보험에 따라서는 그 적립금에 대해서 별도로 매년 뭐 관리 비용 같은 걸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깨고 연금을 가입하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그 이자와
네.
수수료를 내면서 좀 높게 받는 연금 보험의 이자와 나는 수수료 안 낼래 대신에 낮게 받는 이자 이 부분을 두 가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선택을 하시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깼을 때 나오는 해약한급금이 얼마예요? 이걸로
네.
연금보험 가입하면 연금 얼마 받아요? 이거 하고
예.
연금으로 그냥 전환했을 때 연금 얼마 받아요? 이 두 가지는 보험사에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참 듣다 보니 조금 신기한 게요.
예.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사례.
예.
지금 할아버지 이거 그 종신보험 깨시면
예.
7천만 원 나옵니다.
네.
이 7천만 원을 저희가 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돈 드릴게요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달에 35만 원인데
네.
이 할아버지가 7천만 원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네.
그 7천만 원을 깨서 그럼 나 현금으로 7천만 원 주쇼라고 한 후에 바로 그 직원한테
네.
자 이제 이걸로 나한테 매달 연금으로
주세요라고
네. 즉시연금에 가입할게요라고 하면
네.
3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돈 받아서 굴리는데
네, 보험의 종류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저축의 기능으로 전환했을 때 이율과 아예 저축 전용으로 나온 상품의 이율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건 이제 보험사에서 상품 설계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고 잘못 가입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율, 뭐 최저보증이율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종신보험을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다고 들었어요라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이 뭐냐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에서
네.
이번 달은 요만큼은 챙겨주겠습니다. 즉 0%의 이율이 되더라도 우린 최소한 한 2%는 드려요. 이게 최저보증이율입니다. 그런데
예.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보면 보통 낮게는 1%에서 1.5%예요.
예.
그런데 종신보험에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이 대신에 예정이율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여기서 약간 골치 아프시겠지만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여기까지만 참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까 최저보증 이율은 1월부터 네. 12월까지 봤을 때 1월부터 11월까지 3%였다가 12월에 0%가 되면
예.
최저보증 이율이 만약에 1%다라고 하면 12월 거는 1%로 쳐드립니다. 근데 이 종신보험의 예정 이율은 뭐냐면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입한 전체 기간이 우리가 얘기한 이율보다 낮으면 평균율이 낮으면 그거는 챙겨드릴게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를 봤을 때 11월까지는 3%고 12월이 0%다. 그런데 예정 이율이 2%라고 한다면 이 평균을 내보면 2.7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를 안 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기간과 간혹가다 떨어지는 기간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 지금 해주신 됩니다. 설명은 제가
예.
아니 똑같은 보험회사에다가 네. 내가 가입하고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연금 전환을 하는 거와
네.
깨고 나 연금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왜 달라집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서 달라집니다라는 답으로는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러나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네. 오늘 알려주신 건 그러니 결국은
네.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리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은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죠.
예를 들면 내가 가장인데 40살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받겠어요? 보험 말고는.
네네.
그것도 필요하고
네.
나이 들면 연금보험도 필요하잖아요.
예.
연금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돈이 많다면 네.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보험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제가 간혹 드리는 표현인데 짬짜면 아시죠?
네.
짬뽕과 짜장면이 같이 나오는 나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예.
한 그릇에다 섞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김현우 소장께서는
네.
김현우 소장도 가정이 있으실 테니
네네.
사망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김현우 소장도 나중에 늙을 거니까
네.
노후에 대한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각각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시고 계시거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건 종신보험은 사실상 70, 80세가 되면 사망보험은 필요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한 65세 정도까지만 정기보험. 그때까지만 사망보험 주세요. 66세에 사망하면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가입해놓고.
아, 정기보험이라고 그게 따로 있어요. 그런 네. 상품이?
그것들은 한.
그때까지만 내가 사망하면 혹시 사망하면 주시고.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그냥 보험회사가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싸겠군요, 싸게.
보험료가 한 거의 5분의 1 수준이니까 그걸로 해놓고 나머지
네.
차액으로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아, 평소에 그러니까 비싼 종신보험 붙지 말고.
네.
보험료가 싼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은 받고.
네.
그럼 그 차액으로 조금씩 한 달에 돈이 좀 남을 테니
그거로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굴리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굴릴 건지만 배우면 될 텐데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예.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